9월 17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냉탕과 온탕으로 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는데요. 유통기한이 다 된 반공 이념은 버리고 유튜브식 정치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1대1 토론을 펼쳤죠. 고발 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쟁점이었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호남을 향한 민주당 후보들의 구애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를 찾아 적폐 세력과 싸울 힘을 달라고 호소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민심이 바뀌고 있다 자평했죠. 대장동 의혹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입을 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지사는 공개 수사를 의뢰하며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의 여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았죠.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일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홍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과했다고 말해 당내에서 논란인데요. 조국 수호와 홍준표를 합친 조국 수홍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정치권 뉴스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채커 박막고 류실장 조벤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수시로 속보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지금 이제 추석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네요. 지금 막히는 모양인데요. 최채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실장. 오늘도 사실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또 여야 모두에서 지금 정치권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금 전 취재진에게 뭐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잠깐 이제 기자실에 내려와서요.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 남용이라면서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고 이왕 공수처가 수사를 할 거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뜻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김 처장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걸로 보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규진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2천 명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 제주 지역을 지나간 14호 태풍 찬투, 지금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최규진 체커가 뉴스픽5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뉴스들을 톱파보는 뉴스픽5 최규진 체커입니다. 제가 이거 손가락 5개 밀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도 아직도 효과를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아온 중앙대생 출신 최고야구 최규진이 발표하는 순서 중대발표! 네, 꼭 한번 다시 이 자리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속이 아주 후련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픽5 정말 중요한 뉴스들로 채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픽5 첫 번째 추석 연휴 풍선효과 플랫폼 단아와 국민 배신 중대범죄 하나님 믿어야 돼. 태풍 찬투 통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부터 보시죠. 추석 연휴 풍선 효과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폭풍전야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2천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연휴를 앞두고 사흘 연속 2천 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때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풍선 효과,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터져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간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죠.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인원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이 일주일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4 플러스 4, 미접종자 4명, 접종자 4명일 경우고요. 만약에 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최대 4명만 가능한 겁니다.
걱정했던 추석 연휴로 인한 가족 감염도 현실이 됐습니다. 같이 벌초하러 갔던 가족 9명이 확진됐고 이들이 각자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서 접촉한 사람만 300여 명입니다.
지난 1일 가족 10명이 경북 예천에 있는 산소로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식사도 함께 했는데 이 중 9명이 감염됐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연휴 기간에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연휴 동안에도 500여 곳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 운영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도 추가로 설치돼 운영되는데요. 만약 백신 이상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 체계는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그리운 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하시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도 한번 볼까요? 오늘 0시 기준 43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69%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까지 제시했던 접종률 70%를 오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접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그동안 1차 접종에만 허용됐던 잔여 백신 허용을 2차 접종 대기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또 안전접종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우리 의료인들 또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완전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약 일정에 따라서 2차 접종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시고 저희 정부에서도 백신 수급 그리고 또 안전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리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수칙 늘 준수해야겠죠. 지난 추석에 우리 복국장께서도 여러분께 따뜻한 조언을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매년 추석 때마다 다정의 가족분들께 끝날 때 인사 말씀 올려왔는데 대부분 고향길 운전 조심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로 끝맺을까 합니다.
두 번째 픽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태풍 찬투 통과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지역에 근접했던 제14호 태풍 찬투가 부산 앞바다를 거쳐 한반도를 벗어났습니다. 태풍이 스쳐간 제주에서는 닷새간 무려 12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곳 서귀포에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1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한라산 일대엔 이번 한 주 동안 내린 비만 1100mm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로 인해 서귀포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에선 밭이 물에 잠기고 강한 바람으로 가로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잠깐 제 동기자랑 좀 할게요. 방금 나온 기자, 2주 전에 결혼한 박병영 기자입니다. 제 동기인데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고생이 많은데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 상황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제주 지역은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에 몇 년 거주하셨어요?
여기 20년째예요, 20년.
20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인가요?
그때는 한 번 더 한 때도 있었는데 그때 잠시거든요. 그때 시간당 100mm 이상 때려버렸대. 대인과 건강할 때 시간당 100mm 때려가지고 한 4시간 이상 때려버렸대. 경주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 일제예요, 일제.
연휴 직전 하늘길과 바닷길도 묶였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서요, 항공편이 20편이 넘게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통제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주도에 기약 없이 백패킹을 왔었는데 친구랑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마침 또 비행기도 뜨고 해서 근데 어제 날씨 보니까 오늘 아니면 비행기가 안 뜰 것 같아가지고 빨리 울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동기자랑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기상학 박사 출신 기자 우리 김세현 날씨 박사가 더 자세한 설명해 준다네요. 날씨 박사 도와주세요.
태풍 산토는 이제 곧 저녁에는 일본에 상륙할 걸로 보이고 비구름도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다 빠져나간 상태이긴 하지만 바람은 밤까지도 계속 강할 걸로 보여서 특히 경상도 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 태풍이 지나고 나서는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추석 당일에는 지금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비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동기들 너무 고마워요. 다음 뉴스픽 보시죠. 국민 배신 중대범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다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 3월에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한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범죄라고 형량을 늘렸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고 조용기 목사의 빈소에 조문을 온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목사들이 빈소에서 단체로 안수기도를 올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사진 속에 김장환 목사, 빈소를 찾은 윤 전 총장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갑자기 다른 목사에게 윤 전 총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야 돼. 대신 뵙기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한번 봐요. 아니 오정현 목사님.
예, 아니 오동현이 했대.
장관이 영역 목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문 정치,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을 때 방명록에 어떤 추모 메시지를 남기느냐가 화제가 되기도 하죠.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방명록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길 기도드린다.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해달라라고 적었는데요. 야당의 다른 후보들도 빼곡히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세로로 자신의 이름 적자 윤석열만 쓰고 나온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플랫폼 단화와 다음 달 1일에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올해 관전 포인트는요. 기업인들의 출석이 눈에 띌 전망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특수로 누린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나올 예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켜온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고강도의 규제를 예고하고 있죠. 일부 상임위에선 야당과의 협의로 이미 증인 채택을 마무리한 곳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요, 김범수 카카오 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배보찬 야놀자 경영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또 산자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 등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환노위 행안위도 증인 채택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매년 총수나 대표들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 여의도에서는요, 이번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쨌든 우려나 이런 시각을 공유하면서 골목 상권이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
여러분은 오늘 제가 고른 뉴스 중 어떤 걸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의 신혜원 상백 신체커가 휴가에서 복귀합니다. 저는 다시 뉴스룸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지켜봐 주신 정혜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네. 아 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최규진 체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이제 본인이 보면 좀 창피할 거예요.
저는 네. 또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
아니, 또 만나고 싶어요. 네. 자, 아무튼 뭐 쉽진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볼게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제 2,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방역 당국 이제 긴장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이미 이제 추석 귀성 행렬은 시작된 상태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3,226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루 평균 이동량이 538만 명, 작년 추석보다는 약 3.5% 또 올해 설보다는 31.5%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제 많이, 올해 설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나 철도보다는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서 이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이 되고요. 벌써부터 이제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연휴니까요. 네, 이번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0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명절 때마다 이 3일간 면제됐던 고속도로 이용료는요, 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작년처럼 유료로 유지가 됩니다.
네. 아, 어제 이제 최채커가 전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장기화 피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피해가 많고 또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업주들을 위한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는 이제 설치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젯밤 늦게 그 여의도 국회 앞에 그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숨진 마포 맥주집 사장 등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돗자리 위에 임시로 만든 단상에는 국화꽃과 촛불이 놓였습니다. 또 분향소 뒤에는 직접 방문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보내온 치킨, 피자 등의 음식과 음료 등이 놓였는데요. 주최 측은 이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나간 시민들도 여야 정치인들도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 올 들어 우리 자영업자들의 부고가 엊그제까지 22장이 날아들었는데 우리 비대위 대표 말씀에 따르면 어제도 3명의 자영업자께서 세상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사태의 주범은 정부와 정치권입니다.
어디가? 네.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새로운 삼각 안보 동맹이죠. 이른바 오커스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오커스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출범에 합의했죠. 여기에 호주의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치준 기술은 미국이 1958년에 영국과 단 한 번만 공유했던 핵심 정보인데요. 아프간 철군 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이 60여 년 만에 예외 조항까지 도가하며 공동전선 확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AUKUS, our nations will update and enhance our shared ability to take on the threats of the 21st century, just as we did in the 20th century, together.
앞서 중국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는데요. 중국과 호주는 서로를 나치 독일, 미국의 졸개라 부르며 설전을 벌였었죠. 이번에는 제로섬시 사고방식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美国、英国与澳大利亚开展核潜艇合作，严重破坏地区和平稳定，加剧军备竞赛，损害国际核不扩散努力。 否则只会搬起石头砸自己的脚.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오커스를 두고요. 프랑스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상당히 강하게 반발한다는데 이건 어떤 맥락이에요?
네, 그 이유는요.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려던 잠수함 계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프랑스산 최신의 어택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 AFP에 따르면은 거래 규모가 약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가 핵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기로 하면서 이를 중단한 건데요. 프랑스는 외교부와 국방부까지 나서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C'est vraiment en bon français un coup dans le dos. Nous avions établi avec l'Australie une relation de confiance. Cette confiance est trahie. Et je suis aujourd'hui en colère.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필요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또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듯 시진핑 주석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There is an open invitation for President Xi and I to discuss these and many other matter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re. It is not an uncommon thing for countries to take decisions in their own strategic interests and to build up their defense capabilities.
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최채권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고요. 네. 신혜원 채권 연락 있었어요?
아, 연락 왔습니다.
네. 아, 왔어요?
네, 왔습니다. 네. 잘 보고 있다고 열심히
좋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골랐나요?
아, 저는 다들 풍성한 한가위만을 기다리실 텐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기억해야 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소식 한 번 더 짚어봤으면 해서 골라봤습니다. 신규 확진 다시 2,000명대, 추석 연휴 확산 비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선 승리를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토론을 벌였는데 고발 사주 의혹 또 언론중재법이 쟁점이었죠. 관련 소식을 유정하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부 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 개혁을 완성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부 침주, 대선 승리를 위한 결사 항전의 자세를 강조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네,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36살 영선의 당대표 파격이었죠. 이 대표 뒤에는 이렇게 당신의 미래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대선 승리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물한 개구리식 유튜브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인 100만 구독자 유튜브 시청자들은 인구의 2%가 채 안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단공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에 대한 전체주의적 향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과거의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 불가역적인 즉 되돌릴 수가 없는 개혁을 민주당보다 더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약 100일 전이죠. 이 대표는 2030 젊은 세대의 어젠다를 정치 무대에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대선 주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오늘을 그 후보 유세장에 참여했다면은 그 후보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보였던 젊은 사람보다 더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다소 위험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인식으로 매일매일 선거운동에 좀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100일간의 행보 좀 되짚어볼까요? 이 대표는 이렇게 공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눈길을 끌었었죠. 신규 당원이 15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2030 젊은 세대가 다수라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등 당박 주자 등의 입당을 이끌어서 이 야권 경선 플랫폼을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히죠. 다만 이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지사 등 이 대선 주자들과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요. 또 당론과 달리 여당과 덜컥 100%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하는 등 이준석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0일간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점수를 100점으로 줬더니만은 오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매기는 점수는 의미가 없다. 다소 그 과정이 저 개인에게는 상처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관된 개혁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네, 현안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건의 성격이 먼저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이 고발장의 작성자 검찰에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해 8월 접수된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의 내부 처리 경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했는데요.
실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던 것에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우리 후보자와 과거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협박성 입막음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정치 개입의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어젯밤이죠. 송영길 대표와의 TV 토론을 통해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토류,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이죠. 예,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좀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협치의 가능성을 내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생각차는 분명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기 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어떻게 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그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 검찰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검찰청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 이 대표는 이 문건의 작성자와 전달 경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이 고발을 해서 최강욱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서 이 고발장 등 자료 전달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간 전달 과정에서 고발장 전달자가 검찰이라는 걸 몰랐다는 전제 하에서겠죠.
결과론적인 하긴 하지만은 그 고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예, 1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보 내용 자체는 또 공익제보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어제 토론의 메인 메뉴는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원래 계획했던 토론이 한 차례 무산이 됐고요. 어제 다시 만난 겁니다. TV 토론은 두 사람의 TV 토론 이번 두 번째인데요. 송 대표는 언론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대표는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해가지고 그때 생긴 별명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을 따라다닙니다. 윤짜장이라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춘장이라 그럽니다.
뭐 두 가지 번호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행보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엔 검찰총장을 물러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다섯 배로 보상한다? 그럼 그건 또 만족스럽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은 돈 필요 없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줘 이랬을 겁니다. 아마.
네, 송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윤 전 총장 같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더 꼼꼼하게 해서 이 명예훼손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런 개정안이 바뀐 내용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허위나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동일년 동일 분량의 크기로 그에 대한 해명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좀 시대에 맞게 이런 논의를 들고 나왔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양태 자체가 결국에는 포털을 통해 가지고 검색어 기반으로 가가지고 아침에 송영길 검색해보고 그래서 가장 처음 뜨는 기사들 보고. 나중에 반론 보도도 그런 비슷한 양태로 들어갈 수 있게 배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어떤 그런 보완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신문 지면을 기준으로 이 반론 보도를 규정한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거의 이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 대표가 고의 중과실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대표는 잘 됐다. 당에 가서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속성 때문에 잘 확인 못하고 보도했다가 과실이 확인돼서 정정하면은 소송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고 판례로 쭉 그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자체가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래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네, 이 합의 과정을 전해드린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협의 과정에서도 이 고의중과실 규정은 원래 빼기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도 지난달 협의 때 오는 27일에 언론중재법 처리하기로 한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 8인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안 통과 대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의 다음 수순은 야당의 동의 없는 강행 처리 아니냐라면서 시한에 쫓겨서 성급하게 처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고발사주 의혹으로 좀 돌아가 봐서요. 어제 뉴스룸에서 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이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고발장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난해 8월 실제 고발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조 전 부위원장은 오늘 다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당 관계자와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이후 과정이 유야무야됐고 또 여전히 당에 전달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내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왔는데요. 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이제 상의를 드렸고 법률지원 단장이셨던 김연호 변호사님
네네.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대검에 고발장 전달할 게 있는데요. 나중에 바쁘니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하자. 이러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뵌 적이 없거든요.
예.
네, 조 전 부위원장은 이제 수사의 시간이라면서 언론 인터뷰 등은 그만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와 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죠. 박범계 장관은 연일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이 제출한 근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박 장관이 수사를 예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지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 고발 사주 의혹에 초점이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 쪽 인물인 것처럼 단정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손준성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죠?
네, 그렇게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 뒤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자, 조성은 씨는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 제3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손준성으로 단정하고 지금 이 사건을 합니까?
최영두 의원님,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의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네, 조성은 부위원장은 이제 수사의 시간이라고 했죠. 수사에 먼저 돌입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이 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는데요. 이준석, 송영길 대표 모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르지만 말이죠.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선도의 대선 승리, 송영길과 고발 사주 공방.
네, 일단 오후에 나온 속보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오후 3시에도 회의가 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했다는 그런 속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언론중재법 그 개정안의 허위 조작 보도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건데요. 인권위는 특히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헌재가 결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또 취재 당시에는 나름의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지만 이후에 일부 오류가 드러났을 경우에 이 허위 조작 보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가 현 개정안 내의 개념으로는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허위성 그리고 의도성, 정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그리고 조작 행위 이런 부분들을 명시 해서 언론 보도를 위축하는 그런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고의 중과실 규정을 삭제하고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선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 관련한 속보가 오후에 나와서 그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전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국회가 8인 협의체를 만들어 수기를 하기로 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냈었는데요. 오늘도 국회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 추가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조금 전 나온 속보죠. 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여야 당대표 토론 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협의체 8차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이 대안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게 추상적이다, 독소조항이다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요. 기존 판례나 다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은요,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규정했었는데요. 5배 이내 혹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이라는 방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규정하는 내용도 삭제가 됐고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권을 사생활 침해로 국한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은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27일에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일단은 약속은 한 상태인데 그 여야 지금 협의체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고발장 보도 관련해서 대검과의 커넥션을 제기했잖아요. 관련해서 대검이 오늘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검이 윤석열 캠프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 출입기자단의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문을 보낸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6일 한겨레 신문이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한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서 당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은 조정 부위원장과 대검 감찰부만 보유를 했는데 이 조성은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대검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커넥션을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오늘 1면에 음모론 쏟아내는 윤석열 캠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불리한 사안을 싸잡아 음모론을 몰고 가는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본질 흐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을 통해선 취재원 보호 원칙에 따라 자료 입수 경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캠프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언론과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홍준표 캠프 인사가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도 별다른 근거 없이 제기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권 말고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죠. 또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자, 이건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진행이 돼 왔고 국민대가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정치적 파장이 이어졌는데 교육부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대는 검증 시효를 이유로 이른바 유지 논문에 대한 의혹 조사를 포기했는데요.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뭐 식품도 아니고요. 전 국민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대 교수들도요, 오늘 국민대 정문 앞에서 김건희 씨의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명흠 교수 등 4명이 참가했는데요. 피켓에는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 검증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된 국민대 학생들과 동문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논문 조사 불가를 결정한 예비심사위 판단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 부총리가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교육부가 뭐 공식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선도의 대선 승리, 송영길과 고발사주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3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익신 멘토에게 물어볼 건데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반장 드라마 DP 봤죠?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제가 거기에 문티올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걸 활용을 해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파면 정당이라는 거를 일단 두 번째 걸 키워드로 선택을 하고요.
네.
백반장이 둘 중에 아닌 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신체 감정 결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채소밭 택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밭 택시. 네.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신체 감정 결정입니다. 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김 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김 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안전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안전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안전지사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고 2차 가해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파면 정당입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파면당한 교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속옷 빨래 과제는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채소밭 택시인데요. 주차장에 세워진 택시들의 지붕 위로 작은 텃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줄면서 운영을 중단한 택시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각양각색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실직한 택시 운전자들과 택시업체 직원들이 택시 위에서 자란 가지와 오이 등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업체는 상태가 좋은 작물들은 현지 시장에 파는 것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태국 정부는 고사 위기에 관광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방콕과 치앙마이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더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TV 토론 능력. 그동안 정치권에 관심이 컸죠. 어제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토론으로 그 베일이 벗겨졌는데요. 무난했다. 침대 토론이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야옹 홍준표 의원은 조국 수홍이란 새로운 별칭을 얻었는데 당내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심은 이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쏠렸는데요. 정치권에 들어와 토론은 처음이죠. 그동안 신참 신고식을 손꼽아 기다렸던 선배들,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원죄를 추궁했습니다.
중앙지검장께는 우리 보수 진영을 제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우리 당을 서는데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한 수사를 하냐.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대표 하실 때
아니, 뭐.
2018년에
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있어봐요.
이명박 박근혜 씨를 구속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보수 괴멸의 원인이란 건데요.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죠. 전국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보수 야당, 특히 당대표를 지낸 홍 의원 책임이 크다고 화살을 돌린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 잇단 구설로 1일 1망언이란 비판까지 듣고 있죠. 한마디로 감이 안 된다. 우회적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 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즘 정치권의 핫 이슈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최측근들인데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대연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유부님, 유부님.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이름 제보 사주인데요.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실제로 윤석열 캠프는 특정 캠프 소속의 제3자가 관여를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홍 의원이 아닙니다. 특정 캠프가 어디냐 따져 물었습니다.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하태경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괜한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고발장 넣으면서 그 박지원 조성은 거기에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카드라 통신이에요. 본인 사건은 증거 없다고 버럭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여기 끼었을 것이다.
전언과 추측에 기반한 것이지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하나도 말씀 못하시고 있잖아요.
윤 전 총장의 첫 TV 토론 공격보단 수비에 치중했다는 평가인데요. 스스로를 강철에 비유하기도 했죠.
저 윤석열은 국민의 강철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입니다.
묵묵히 두들겨 맞으며 단단한 맷집을 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수비적 자세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론의 관심이 컸던 이른바 윤홍 대전. 아쉽게도 당초 기대했던 화끈한 썰전은 없었습니다. 홍 의원은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을 모두 윤 전 총장에게 쓰며 싸움을 걸었지만 윤 전 총장은 은혜해 주지 않았는데요. 제3보를 선택해 맞대결을 피했습니다. 편안한 상대라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걸까요?
최재형 후보님께서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 4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질문에 썼습니다. 이거 신개념 침대 토론 아니냐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의원 요즘 무야홍이 뜨며 신바람이 났죠.
요즘 MZ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토론으로 홍 의원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조국송인데요. 이 발언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족을 도려고 하는 수사는 없어요.
공방은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적과 손잡고 성문을 열어줄 뿐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게.
네.
무야홍이 아니라 뭐냐홍.
이게 무슨 말씀?
조국 수홍된 거냐. 이렇게 비아냥이 돌아다녀요.
홍 의원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여 공세의 최고의 전사가 자신이었다며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확장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대선은 우리 편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 중도층, 호남도 모두 투표에 참가합니다. 제 입장은 그분들과 달리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문만으론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 의원의 이런 태도, 원팀에서 벗어난 행동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원팀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발사주 의혹을 대하는 홍 의원의 입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 원내대표, 각 후보들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고발사주 사건의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제 토론에선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죠. 이재명 경기지사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명나땡,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땡큐냐라는 질문에 6명의 주자가 오를 들었습니다.
기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이재명이 할까 봐 걱정되는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무플보단 악플, 후보들에게 붙은 악플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악플이라고 치부하기엔 뼈 때리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준석 녹취록으로 노이즈 마케팅한 거지?
며칠 전에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함께할 일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다시 했습니다.
허경영한테 공중부양이나 배워라.
허경영 후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나아서 가서 격려 겸해서 만났습니다.
토론에는 역시 능글능글한 맛도 필요한 듯 싶습니다. 때론 진심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영화 속 이장면으로 대신합니다.
멕시코 개최하면 경제 좋아진다고 했던군요.
네, 조금 전에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조국 수홍이라는 그런 패러디가 좀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오늘 이제 새로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반문 정서만으로는 정권 교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그 하태경 의원 말고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도 연이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들 일가의 불법과 특권, 반칙, 위선 때문에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다면서 과잉 수사라니요라고 날리셨습니다. 조국 부부가 범법자인데 1가구 1범죄만 처벌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원희룡 캠프는 민주당 표 구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진영 대변인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라면서 역선택은 마약 같은 존재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홍 의원의 실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그 홍준표 의원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글도 올렸는데요. 국민이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논란은 상당히 가열된 그런 상태고요. 자, 다른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요즘 지지율 정체를 빚고 있잖아요. 이제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도 뒀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캠프를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건데 최재형 전 원장은 어차피 경선 후에는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경선 중에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캠프 해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내놨는데요. 캠프 조직이 좀 크다 보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경량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후보들 동향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추석 민심 잡기 한창인데 홍준표 의원은 SNS에 추석맞이 글을 하나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이번 추석날 가족 모두 모여 컴백홍을 외쳐보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지나가는 관객들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아무런 흠없는 적장자만으로 충분한데 왜 대선 역사상 가장 흠 많은 사람에게 기웃대느냐는 겁니다. 지나가는 과객은 굴러들어온 돌, 윤석열 전 총장, 적장자는 홍준표 의원 본인을 얘기한 겁니다.
유 실장은 왜 웃고 있어요, 지금?
최측허가 오늘 아까의 패딩 어디로 가고 좀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텐션을 아까 너무 쓴 거 아니에요?
컴백홍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컴백홍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 활용해요. 도멘토 이것도 좀 활용해요.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TK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경북 구미를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참배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잠깐 보시죠.
윤석열 오지 마!
윤석열 사과해!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씨를 구속시킨 장본인이 생가 참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경찰과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는 비까지 내려 윤 전 총장의 머리와 옷이 전부 젖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혼란한 현장 상황 때문에 방명록도 쓰지 못하고 간단한 참배만 한 뒤 생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TV 토론 장면을 이제 조멘토가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 TV 토론이 끝나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사 4명이 홍준표 의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해당 관계자는 극성 지지자분들 중 몇 분이 홍 의원에게 달려들어서 그분들을 막던 중간에 이제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상당한 인사가 뭐 출혈이 있었다 이런 입장도 좀 어제 밝힌 걸 제가 봤는데 자, 아무튼 지금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또 고발을 당했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4세 행위라고 하죠. 윤 전 총장과 성명 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4세 행은 대검을 검찰총장의 가족 로펌으로 전락시킨 윤 전 총장은 대선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불법적인 민간인 대상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생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건 이번이 20번째입니다.
네, 지금 막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앞서 이제 저희가 뉴스픽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70%를 지금 막 돌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204일째죠?
네.
204일째 만에 이제 돌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문 대통령도 SNS에 이제 메시지를 아마 곧 낼 모양입니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첫 TV 토론, 침대 토론 윤석열, 조국 수홍 홍준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자, 추석 기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로 향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을 친환경 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공약했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된 공방은 오늘도 정치권에서 이어졌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전합니다.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시나요? 영어로 전쟁은 워고, 전투는 컴뱃인데요. 전쟁은 선이고 전투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쟁은 특정 국가나 집단 간의 무력 다툼을 총칭하는 개념이죠. 전투는 전쟁의 부분 집합으로 전체 전쟁 기간 중에 일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양측의 싸움을 뜻하는데요. 3년 동안 이어진 6.25 전쟁은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다부동 전투 등의 무수한 전투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른바 명락대전을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준리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되겠죠. 명락대전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세 가지 전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남 쟁탈전입니다.
우리 호남이 피로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선진 모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개혁 진영의 버팀목이자 심장인 호남이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호남 민심 투어에 나섰는데요. 여권의 텃밭 호남, 무려 20만 표가 걸린 최대 격전지입니다. 첫날인 오늘 광주 전일빌딩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일빌딩,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죠. 이 지사는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로 추앙하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전두환 군부 세력이 헬기 기총 사격을 가해서 그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전일빌딩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남아 돌아다니는 전두환을 봅니다.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 활기를 칩니다.
법복을 입은 전두환, 아마도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것 같은데요. 이 지사 자신의 상대는 더 이상 이낙연이 아니라는 걸까요?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미 본선에 오른 것처럼 야당 공격에 집중했는데요.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가짜 보수,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다시 부활하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대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를 다녀온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보다 하루 늦은 내일부터 다시 호남 3박 4일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비록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호남을 향했습니다. 이 지사가 과거를 되돌아봤다면 이 전 대표는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을 썼는데요.
그린 성장과 관련된 산업들을 호남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 국가적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공기업으로 육성하고 호남권 초강력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 성장 전략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호남을 중심에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그린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데 호남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적 전환 과정에 호남이 있습니다. 새만금, 신안 등에는 많은 해상풍력 발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 명락대전의 두 번째 전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대장동 전투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의혹의 중심에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기자 출신의 대주주가 5천만 원을 출자해 만든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이후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아갔습니다. 지분 1%를 가진 회사가 이렇게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을 두고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한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이른 겁니다. 야당은 연일 이 지사를 향해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직접 참전했습니다.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만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말씀했죠. 상식적이지는 않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지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의아한 점이 있는 건 맞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 지사는 다소 공격적인 방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련 수사를 자청했죠.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야권을 향해 역공을 펼쳤는데요. 당시 야당의 비리로 얼룩졌던 대장동 개발을 정상화한 건 자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로 바꿨습니다.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그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무려 5,500억 원, 시민 1인당 50만 원씩 제가 돌려받았는데
특히 화천대유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화천대유의 배당 내용은 자신과 관련 없는 민간 투자자 내부 문제라면서 분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익만 확보하면 되고 그 회사가 흥하든 망하든 주주 지분이 어떻든 그들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화살은 다시 한번 야당으로 향했는데요. 화천대유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과 관계가 깊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꾸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그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화천대유의 1호 직원이 그 곽상도 의원 자제분이었다는데 대학 다 졸업한 7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 잘 아시지 않겠어요?
마지막 전투는 서른 전투입니다. 설 의원,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설 의원의 이틀 전 이 발언이 싸움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엠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설 의원, 얼마 전엔 원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었죠.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폈었는데요. 이번엔 MB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이 지사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빗대는 듯한 말을 한 건데요. 아, 명락대전이 아니라 명박전투라고 해야 할까요? 대장동 전투와 달리 공수가 뒤바뀌었는데요. 이번엔 이 지사 측이 이전 대표 측에 선공을 날렸습니다.
우선 저 우리 당의 후보를 MB와 비교하면서 MB가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아무런 흠결이 없는 우리 당의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설 의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을 위해 뛰었었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랬던 설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설은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욕설 문제가 한참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이거 원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호위무사를 탓할 순 없는 노릇이었나 봅니다. 설 의원을 적극적으로 감쌌습니다.
네, 그 충정어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MB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은?
일부러 왜 꼭 일부러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남겨놔요.
실언이 아니라 충정어린 우려에서 나온 말이란 건데요. 이 전 대표, 이 충정이란 단어를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었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명락대전 속 세 가지 전투를 쭈루룩 살펴봤는데요. 호남 쟁탈전의 승자는 26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서른 전투는 단기전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대장동 전투는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명락대전 속 세 가지 전투, 호남, 대장동, 그리고 서른.
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한 악질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나 지시 없이 이 엄청난 결정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해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공식 질의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한 명도 받지 못한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먼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게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마침 이재명 지사도 수사를 공개 의뢰한 만큼 검찰과 공수처는 지체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 이재명 캠프에서 낸 자료인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 이재명 지사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짜 뉴스를 살포했다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김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 등 일부 언론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 없이 받았으며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엮어넣으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끊임없이 억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수였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다른 후보들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남 대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호남 쪽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제 돌고 있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오늘 전북을 찾았잖아요. 주자들 모두 지금 이제 호남으로 총출동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 전 장관이 오늘 전북을 찾았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추 전 장관은 전북이 시댁이다라면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시도 때도 없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며 민주세력을 갈라치기 하고 개파 패권주의와 지역 패권주의에 매몰된 자는 민주개혁 세력의 진정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면서 검찰과 언론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2, 제3의 정치검찰, 윤석열은 언제든 등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끝을 내야 언론개혁, 사학개혁, 재벌개혁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호남 경선에 대한 전망도 밝혔는데요. 호남은 민주당 경선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었다면서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개혁을 이룰 후보는 추미애뿐이다. 호남이 이를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곧 이낙연 전 대표를 넘어서는 실버크로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1차 슈퍼위크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권력을 전리품으로 여길 수 있다면서 이제 흥미진진한 무대를 호남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후보들보다는 조금 늦게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달 2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데요. 이재명 지사나 이전 대표보다는 조금 늦게 일정을 잡은 편입니다. 박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유능한 진보 대통령이 돼 호남의 새로운 100년 청사진을 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박용진 의원이 초반, 경선 초반에는 3위까지 치고 가다가 지금 다소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그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 여러 가지 그 분석한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거죠.
네, 그 박 의원은 당내 주자 가운데 가장 젊은 피, 지금 만 50세인데요.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경선 초반 상승세를 탔던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여권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대로 가면 대선도 어렵다는 당내 분위기와 야당발 이준석 현상이 맞물려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보선
참패에 따른 불안이 희미해지면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입니다.
네, 박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높은데 다소 방심하고 있다며 민당이 대선에서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나선다면 재보선에 이어 또다시 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나 부동산 정책 등의 현안에서 당내 주류인 친문계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죠. 박 의원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얘기하면 박수받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냐. 정치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더라도 중도층을 공략해 더 많은 민심을 얻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5명이잖아요. 김두관 의원도 이제 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을 방문했고 내일은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을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웃어요?
예.
네, 좋아요. 자, 오늘 그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락대전의 분수령 호남 쟁탈전 대장동 전투는 장기화 전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시 구마 고속도로에서 여대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성폭행 피해가 의심됐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용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용의자로 스리랑카인 K씨가 붙잡혔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고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부모에게 각각 3천만 원을, A씨의 형제들에게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부터 고발 사주 의혹까지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연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유, 운영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못 보네.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채커, 고생 많았어요.
아까 뭔 소리 게임, 뭔 말인지 못했어. 어?